오늘 저의 설교 메시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한국 축구 16강에 진출에 감격이 있었나요, 혹시? 네, 뭐9% 승률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이기고 진출했죠. 손흥민이 우는 얼굴에 저도 그만 울 뻔했어요. 원해도 그렇게 안 되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루어지니까 그게 또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감격도 그런 것도 감격인데 오늘 우리 성탄의 말씀을 더하면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미켈란젤로는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손꼽는 뛰어났던 예술가죠. 그가 그린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라든지 다윗상 조각상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신비롭게 보일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다윗상을 이렇게 직접 봤을 때 어떻게 돌을 쪼아서 저렇게 근육을 만들어내고 사람보다 더욱더 활력 있는 그런 사람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미켈란젤로가 눈이 멀어져 가면서까지도 그가 이제 노년에 눈이 멀어졌어요. 자꾸만 이제 보이질 않게 됐습니다. 혹사를 했던 거죠. 근데 끝까지 그렸던 이 성당 그 벽화에 남긴 그 일화가 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동료가 그렇게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 거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천장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있었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리고 있었던 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 친구가 이게 방문을 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안쓰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그런 구석을 누가 볼수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 구석까지도 보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남겨낸 유명한 말 있죠. 하지만 한분 하나님은 이것조차 다 보실 수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살았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그 같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미켈란젤로가 주를 향한 어떤 바른 신앙으로 이 역작을 만들어 나간 거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비토리아 콜로나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에게 전해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성경 가르침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역작들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지금 씻음 받고 또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세주의 사랑과 용서의 진리가 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보면은 훗날 그의 일기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술이 나의 우상이고 왕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르지 못했다. 이제 내게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세우는 일들은 십자가에서 두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으로 경험하는 내 영혼의 고요함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림이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조각상이 그의 왕이고 그의 우상이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왕과 그 우상으로 하나님마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의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하던 모든 예술 활동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술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최고 우상이요 왕이었다면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의 모든 활동은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 될 뿐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죠. 뭐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틴 성당 이 천장 벽화가 이제 천지 창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네시스. 그 중에서 이제 그 시스틴 성당이 3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익숙하시죠? 보면 아담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끝이 하나님의 손끝이 아담에게 닿기 바로 직전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끝을 이렇게 펼치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려고 했던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주셨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성탄절기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찾아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소망을 생각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은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죠.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있으라 하니까는 있게 되지 않았어요. 이브 있으라 하니까 이브 있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참 특별하죠. 얼마 전에 저희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제 둘째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말씀을 자기는 묵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한다고 그런 어떤 그런 뭐 영적인 자신의 그 통찰력을 같이 나눠줬어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그 터치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의 동기로 사실은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집중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은요, 보시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익숙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질문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답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서 이제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열심을 품고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굳어버린 심령으로 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두 사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시몬이란 이름의 바리새인에게 초대받으셔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40절부터 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셨다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알려진 시몬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지도자로 알았을 것입니다. 행실도 바르죠. 종교적이죠. 정해진 절기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십일조와 헌물도 잘 지켰고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일도 거르지 않았고, 하루에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 번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꼬박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뭔가 이 컨트러버셜한 그런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반듯한데 또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까지도 잘 대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중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시몬의 은근한 태도에서 예수님께 진실된 관심이나 정중한 대우는 꺼려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라면 마땅히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일들, 즉 발을 씻을 물도, 또 방가에 맞이하는 입맞춤도,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 방울 한 방울조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초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계층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예수를 불렀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개방적인 아주 경건한 사람, 그러나 속 한 구석에는 예수를 꺼리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보이는 행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께 문 닫고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가시는데 예수님 그 속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시몬이 한 그 예수를 꺼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그렇게 어색한 그런 자리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무슨 소동입니까? 한 여인의 등장이에요.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뭔가 쭈뼛쭈뼛하고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어색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온통 집중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소동이 무엇인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 소동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읽으신 44절의 말씀을 시몬에게 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아무도 이 여자를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다시금 일깨우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 여인을 보고 있니? 자, 시몬은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여인은 무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마을에서 모두 마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가장 흔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프로스티튜션입니다.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였죠. 이 여인은 어쩌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몸을 파는 그와 같은 생활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집에 등장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시몬은 특히 그랬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집에는 경건이 항상 넘쳐야 되는데 그런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선 것이 너무도 못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저 들어왔으면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그냥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점점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들 뒤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에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이 행하는 그런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성도님, 시몬은 여자를 보고 있었을까요? 시몬은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음에도 보고 있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상하실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자기가 보고 있고 판단하는 그 여인만을 보고 있었어요. 즉 자신의 생각 속에 죄인인 여인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도 따라해야 하는 일을 이미 행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시몬에게도 하시고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도 보고 있니? 아니면은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판단 가지고만 사람을 보고 있니? 이 여인은요, 사실은 시몬이 따라 했어야 할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신의 용서받은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를 맞이한 인생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발에 입을 계속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로 주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준비한 옷갑을 열고 주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거기에 아주 조그만 부분도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사람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행하신 사랑을 들었습니다. 죄인조차 꺼리지 않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 예수란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자기의 이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죄를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그 죄를 벗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불가능한 가르침 앞에 절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죄사함에 길이 새롭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은 죄인을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제 인생을 맡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뵈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받은 사랑에 여인은 가슴 벅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죄된 일을 위해서 풀던 그 머리결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머리결을 풀었습니다. 받은 사랑과 죄 용서에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시몬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여인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시몬이 보고 있느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일깨우신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그들도 보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보면 바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보면 40절 예수께서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세요.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판단이 옳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시몬을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시몬도 보고 예수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을 너도 보고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보고 계시는 것을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보고 사는지 그것이 우리 성탄에 우리가 너무도 소중하게 사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처럼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인이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도 시몬도 다 죄인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시몬은 덜 죄인 아닙니까? 여인은 더 죄인이고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더 큰 죄인인가 하는 문제를 아무리 따져도, 그리고 시몬이 덜 죄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의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스스로 의로운 모습으로 죄를 해결하는 일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42절에서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실수록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더 이상 귀여운 게 아니에요. 죄는 더 이상 사람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매해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는 모든 성탄의 의미를 반복해서 알려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죄의 용서를 받고 사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전에는 먹고 사는 일인데 하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던 그 죄라는 것을 턱도 깨달으니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여인보다 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신 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사와 헌신을 부끄럼 없이 보였지만 주님은 그 수치를,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저주를 우리를 위에 대신 지시고 세상 앞에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비지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여인이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조금도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가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성령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결심하시고 고백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